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과 고기에는 좌우는 없고 앞뒤만 있다. 적어도 경제에는 정치가 끼어들지 말란 얘긴데 가장 독립적이어야 하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정치의 격전장이 됐습니다. 기준금리 결정회의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이사회에 합류했고 트럼프 정부와 소송 중인 리사 쿡 연준 이사도 법원의 판결로 이사직에 복귀했습니다. 7명의 이사 중 친 트럼프 셋, 반 트럼프 넷. 17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조이 여우야 들으셨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려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쵸 어제 하루 못 봐서 아 진짜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잠깐만 한 3초 동안 비위 약하신 분들 귀 막으시고 저도 보고 싶었어요. 많이. 0306님 아침에는 뉴스에서 오전에는 목돈연구소에서 보는데 동년배가 봐도 멋지시네요. 이 멋지다 함은 그 멋짐은 제 건가요? 근데 관세 두들겨 맞는 게 너무 아프네요. 전망 최악이겠죠? 아, 저도 지금 같이 맞고 있는데 아픈데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서 때린데 또 때리니까 더 아프긴 하네요. 전망이 최악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렇지 아 우리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좀 고민되는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오늘부터 소나타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캠리보다 800달러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관세가 역전됐기 때문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무관세 수출할 때는 도요타 캠리보다 1700불 우리가 저렴했거든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좀 고민이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적립금으로 포인트로 돌려받으면 100% 환불된다고 하니까 요것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는데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가 하늘에 진짜 별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 정말 추억에 젖으면서 영화 추억 OST 이런 것들 저 들으면서 출근했거든요. 선한 영향력 독립영화제 썬댄스 영화제를 만들기도 했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고요.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그리고 60년 전통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역시 본인 방송에선 보여주는 게 많으진 흐흐. 우리 이용호님, 그쵸. 이게 또 자기 고향집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쵸. 어제도 그냥 한껏 안 그런 척 하다가 왔어요. 어제는 사실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국내외 시황 보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1타 경제 이슈에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부동산 연구소 문 여는데 부동산 대책 두 번 나온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는 확 줄었지만 대출 규제 피해가는 오피스텔, 빌라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집이 부족하다면서 청년주택 공급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래요.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역세권의 1800가구가 버려진 상태라는데 요게 무슨 상황인지 분당 신도시 집값은 왜 마용성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지 자세한 내용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전합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장 어땠습니까?
네, 그 회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면서 관련 경계 심리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회의요?
네, 이제 FOMC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8월 소매 판매에도 호조세를 보였고 요새 테슬라 주가가 정말 센데 어제도 테슬라가 2%대 급등하는 등 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회의라고 불리는 그 9월 FOMC를 둘러싼 대기심리랑 또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리면서 어제 미국 증시를 숨고르기 성격의 소폭 약세로 만들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30분 말씀하신 그 회의, 미국 연준의 9월 FOMC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시장은 지금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예,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9월에 25bp 금리 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25bp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걸 크게 신경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이 과연 10월달, 11월, 12월달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은 둘 중 하나를 건너뛰고서 연내 1회 추가 인하에 그칠지 이게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점도표, 경제 전망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남에 따라 주식시장도 흔들림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금리 인하는 과거에도 그렇듯이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를 공급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될 거고 이거는 추후에도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위로 잡고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오랜만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 네. 계속 살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까?
네, 지금 뭐 9월달 한 달 동안 놓고 봐도 어제까지 기준으로 거의 6조 정도 가까이 코스피를 샀으니까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이 생각을 1차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들고 있는 전체 지분율을 계산해 보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32%대로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공격적으로 샀던 바이콜의 장세 때 보면은 평균적으로 33%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최대 35%까지 채웠고요. 이 말은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 수급 여력이 남아있다. 라는 거고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폭식했던 배경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모멘텀 그리고 코스피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그 모멘텀이었는데 지금도 좀 유사한 환경이 아닐까. 밸류업 정책은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구간이라는 거. 저는 작년과 좀 유사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 아직도 살 여력은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장은 전반적으로 어떤지 궁금한데 요 정도로 단기간에 오르면 거품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선 있지 않아요?
네, 뭐 어제자 기준으로 10일 거래 연속 상승했고 한국 증시 역사상 10일 거래를 연속 상승했던 게 딱 네 번 있었으니까 뭐 그만큼 좀 과열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장세, 강세장과 다르게 이번에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예전보다는 덜 과열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상 과열이 아니라 그냥 적정한 과열이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 저희가 뭐 버블을 우려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수도 알려주세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3,410포인트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0.5%대 하락에 그치면서 840포인트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거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내일 있을 FOMC를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하루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모았습니다. 일타경제 이슈,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중국이 5년을 버티더니 틱톡 미국 사업권 관련해서 합의를 했대요. 이 네.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중국 기업이 왜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에 팔아야 되지? 이런 것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입니다. 이 틱톡은 미국 이용자의 1억 명이 넘는 데이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틱톡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가 실제로 의회에서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5일 스페인에서 만나서 4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이렇게 미국에 밝혔습니다. 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틱톡과 관련해서 중국과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이게 큰 틀에서 합의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하고 이런 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올 거니까 난 얘기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이 틱톡 사용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틱톡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핵심 기술인데 중국 정부가 이를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이걸 요구할 테고 중국 측은 이거를 순순히 내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게 최종 합의가 될지도 이제 관심사고요. 일각에서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 누가 가져가냐? 최근에 핫한 오라클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틱톡 우리한테 가져와. 이거 사실 너희가 가져가기엔 너무 영향력이 커 그랬는데 버티더니 네. 5년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이 중국은 이 틱톡 매각을 미중 협상의 카드 중에 하나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카드로 내놓은 것처럼 중국 정부는 이 틱톡을 지금 이제 꺼내든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국 측이 틱톡 미국 사업권을 내놨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두 달 넘게 백악관을 상대로 외교적 구애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해외 정상을 초청을 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열고 또 전승적 열병식 행사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좀 자기의 세를 과시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면은 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굉장한 또 세 과시를 보일 수가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에서 만약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이 회담의 형식이나 장소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일종의 망신을 당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를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꺼내들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는 이 틱톡 합의 소식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까지 겹치면서 뉴욕장이 좋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욕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내가 굳이 중국이 판 이 판을 깔아놓은 데 주연 배우로 등장할 필요를 틱톡하고 저울에 올려놓고 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광수 기자는?
틱톡도 내 거고 중국 순순히 이것만으로 가지 않을 거다. 중국으로 가려면은 더 내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묻고 더블로 가야 된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국내 증시가 꽤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 사려다가 국내 장으로 오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네. 어제까지의 상황을 좀 지켜볼까요?
네, 미국 주식의 주간 순매수액이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추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최근 한 주 동안 어제 기준입니다. 2,717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직전주보다 80%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갖고 있었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고 물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워낙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쪽 돈을 빼서 좀 코스피로 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통상 미국 증시가 한국 시장의 대체재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소는 최근에 국장이 워낙 좋은 덕분에 자금이 옮겨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한국 증시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덕분에 지금 어제까지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을 한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대기자금 성격인 게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이게 네. 투자는 하지 않고 증권사 계좌에 들어있는 돈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5일 기준으로 74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202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때 코로나 때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가던 그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동성 파티할 때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코스피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상태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작년에는 워낙 우리 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래서 미국 증시 쪽으로 많이들 흘러갔었는데 올해 최근 들어서는 이 돈이 다시 국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좀 오늘도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막상 인하가 되고 나면은 또 시장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도 그렇고 빅컷도 그렇고 오히려 빅컷을 하면은 경기 침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해달라더니.
네 맞습니다. 네. 막상 해달라더니 막상 해주면 시장이 아 이건 침체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특히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단기에 좀 올라왔는데 이 지속성이 얼마나 될 거냐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일단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오랜만에 삼성전자 올라서 너무 좋았는데 원금 왔더니 폭락. 이게 무슨 일? 아까 어떤 분이 유유 보내주셨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도 경기가 만만치 않은데 동결이 맞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금리를 못 끈 이유가 뭐예요?
네, 가계대출과 집값 그리고 환율 불안 등이 지금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어제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심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입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울 선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여전히 크고 가계 부채 추이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동결을 주장을 했고요. 동결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도 성장률이 아직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 조금 다소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 주택 시장 수급 우려 그리고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위험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신성환 위원만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구조 조정에 대한 금융 위험 그리고 경제 하방 압력을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줄여줘야 된다.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이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금 진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승 모멘텀은 약해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 기록은 회의 기록은 원래는 익명으로 남기잖아요.
네.
여기 신성환 위원이라고 굳이 등장을 한다는 건 본인이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점에 이 문제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록으로 남겨달라 이런 뜻이라 이 말이 맞는지 다음번 회의 지나고 한번 보죠. 자,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게 신용 사면이에요.
네.
이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연체 기록을 사하노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신용도가 좋아지시길 바라고 하는 정책인데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286만 7,964명 가운데 약 33%인 95만 5,559명이 올해 7월 기준으로 봤더니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내 신용평가사 2명의 자료를 분석해서 낸 결과인데요. 이 코로나 유행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250만 명,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90만 명을 대상으로 이 대규모 신용 사면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 2천만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완전히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이 사라지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를 반복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면 직후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 네. 평점이 31점,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준인 101점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렇게 신용 점수가 오르면은 다시 이제 금융기관 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뭐 대출을 다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서 여기서 다시 연체가 발생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용 사면 이후에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16조 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저축은행, 카드 보험, 제2금융권을 찾아서 마찬가지로 17조 원 빌렸고요. 거기서도 또 빌리지 못하는 나머지 최종 17만 명 정도는 이 대부업 등 3금융권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업에서 돈 빌리면 사실 갚기 어려운 상황이
어렵죠.
많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신용 사면을 지난해 받은 사람이 286만 7,964명인데 여기에서 약 24%인 66만 6천 명이 연체 상태다. 정책을 근본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고객의 정보가 빠져나갔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안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니
네.
나갔다고 했고 이거 종합을 해보니까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요?
네. 지금 금융당국과 롯데카드가 지금 롯데카드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이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 그리고 피해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가 1.7GB 수준입니다. 별로 많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막상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를 해봤더니 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롯데카드 관계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출 규모가 파악됐던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 예상보다 피해 규모 그리고 범위가 넓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초 예상처럼 수만 명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롯데카드가 이번에 이제 특정 피해 규모를 완벽하게 특정을 하면 발표를 할 텐데 그 이후에는 이 보상책도 이제 발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듯이 SK텔레콤이 지금 해킹 피해 이후에 후속 조치로 한 달간 뭐 팀멤버십 제휴사 할인 그리고 요금 할인 이런 것들 혜택을 제공했잖아요. 지금 롯데카드가 카드 재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고 이 피해 보상을 어떤 형식으로 할지 이런 것도 관심사고요. 이 롯데카드 최대 주주가 롯데그룹이 아니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MBK 파트너스가 이 수익 극대화를 치중하면서 홈플러스를 잘 관리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사태가 일어나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금융당국이 함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아무래도 보상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요 소식 좀 전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해결을 위해 기업도 동참해달라고 주문한 직후에 SK하이닉스가 세 자릿수 대규모 채용 계획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하는데 세 자릿수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설계와 소자, R&D 공정, 양산기술 등 측면에서 이제 채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워낙 또 SK하이닉스가 대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삼성전자를 제치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1등.
네, 1등 기업으로 올랐으니까 뜨거운 그런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AI가 면접을 본대요. 인공지능 면접을 통해서 직원 뽑는다고 하는데 뭐 올해 성과급 직원당 1억 이 얘기로 굉장히 화제를 낳았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텐데
네.
꼭 우리 미라클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와요, 소장님.
네네. 요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임장을 다닙니까?
원래 비가 오면 안 가는데
네.
어제 제가 임장 갔었거든요.
어제
강동구
다녀오셨어요?
고덕에 갔었는데 올 줄 모르고 갔더니 비가 와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임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 그 소식 잠시 후에 우리 들어보고 함께 초강력 대출 규제 627 대책에 이어서 97 공급 대책까지 나왔잖아요. 요게 모두 반영이 되고 나서 한 주간의 아파트 거래 현황 어땠는지 요 7월에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요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627 대책 발표되고 이제 97까지 넘어왔는데 일단 627 대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영향은 있었습니다. 7월에 전국 아파트 거래를 좀 보게 되면은요. 6월이 5만 3천 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7월이 3만 4천 건 정도로 거래량이 35.5% 정도 감소했고요. 거래 금액은 52.1%가 감소했는데 이게 전국이잖아요. 627 대책은 수도권에 대출 규제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서울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라고 보면 만 937건에서 3948건으로 63.9% 거래량 감소입니다. 거래 금액은 65% 정도 감소를 했고요. 경기도는 거래량은 50.1%, 거래 금액은 59.8%니까 서울 경기 지역들이 627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요. 의외로 인천은 거래량은 40.5%, 거래 금액은 46%니까 서울 경기보다는 인천이 좀 덜 받긴 해도 결국에는 서울이 좀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거래량 이야기를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웬일이야. 아, 예능스타 김인만 소장님 비 오는 날 더 반갑습니다. 예능스타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조은아님 외 다수의 분들이 본격 그 고품격 음악방송 타사에 갔다 오셨잖아요. 심영탁 씨와의 케미가 아주 좋았어요. 재현님이 하시는데 자 선택하세요. 심영탁 씨예요? 저예요? 자, 하나,
당연히
둘,
목돈연구소 박연미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여러분
심영탁은 다음에 볼 일이 없습니다.
심영탁님 이기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김인만 소장님이 선택해 주신 우리 목돈연구소. 근데 여기서 분석해 볼 게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크게 줄었는데 빌라 거래는 늘었대요.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거래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네.
요거는 무슨 조화 속인가요?
일단 비아파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줄었는데 일단 빌라 거래량이 44.1% 7월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도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역을 보게 되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강남이 146%, 오. 송파구가 160%, 성동구가 132%, 용산이 71.6%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증조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대출 규제가 6억까지 조이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오잖아요.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사기가 좀 힘드신 분들 어디를 투자할까? 안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서울 도심에 이제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데 서울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소규모 규모는 모아타운 같은 걸 많이 시행을 하거든요. 그 지역들이 송파구 방이동에도 있고요. 뭐 성동구, 뭐 자양동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도 아무래도 풍선효과가 생겨서 투자 수요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수도권으로 본다면 빌라 거래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서울에 국한해서
네.
이게 결국에는 이게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간 동향을 보면 이제 9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모든 대책이 이제 반영이 된 이후의 조사 결과잖아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저희가 항상 반민반관, 반인반수와 같은 기관이라고 알려드린 그 기관에서 대출 규제 효과 그거 한 석 달 갈걸요 이렇게 전망을 해서 진짜 그럴까 싶었는데 9월 통계 어떻습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이 원래 이렇게 정확했나? 이게 한 3개월 한 9월 정도 되니까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요?
먼저 8월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이 7월이 0.75%였고요. 8월이 0.45%로 감소했습니다. 아파트는 1.09에서 0.26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9월이 되면서 8월은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 거는 맞는데
그렇죠.
7, 8월이 다 떨어졌습니다. 9월 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뭐지? 8월 5주차가 0.08%였는데 8월 1주차가 0.08, 9월 1주차가 0.08, 9월 2주차는 0.09.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살표가 방향이 바뀌었네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 이게 6.27 대책 발표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네. 9월 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개가 잠시 들었는 건지 앞으로 계속 들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게 잠시가 아니라 좀 고개를 좀 더 빳빳이 들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성동구를 보더라도 0.2에서 0.27%, 마포는 0.12에서 0.17, 강동구는 0.08에서 0.1%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지금 다시 방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주택산업연구원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3개월 차 접어드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많이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강남도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들 토지거래허가 맞을 매는 다 맞고 있는데 네. 사실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내성이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면 이렇게 좀 더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간 상승폭을 보니까 마용성은 다시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완연하고
네.
이쪽이 꽤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 통계를 보니까 이 서울 아닌 경기도 분당 신도시가 서울에 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마용성보다 집값이 더 올랐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당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뭐 과천이나 분당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9월 2주차 주간 동향에서 분당이 0.28%예요. 성동구가 0.27%고 마포는 0.17%, 서울 평균은 0.09니까 분당이 탑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분당이 그래도 탑을 차지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9.7 대책에서도 정부가 6만 3천 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서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속도를 많이 높이려면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작년에 분당 임장 갔을 때 시범단지 순회 서현 쪽에 뭐 14억 15억씩 했었거든요.
작년에요?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억이 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아 이게 작년에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왜 분당이지? 1기 신도시가 일산도 있고 평촌도 있고 삼본 중동이 있는데 왜 유독 분당만 올라가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건축비 사업성인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랐고
네.
이 사업성을 상쇄하려면 용적률을 올려서 일반 분양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에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서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느냐인데 결국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분당 신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은숙님, 금은숙님께서 분당의 지인집이 몇 달 만에 3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오를 때는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엄청 오래된 구축인데 올라가네요 하셨어요. 이 구축인 거 상관없는 거죠.
이게 재건축이 돼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되는데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압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압구정도 다녀왔는데
다녀오셨어요?
이게 여의도처럼 복도식 아파트 다 무너져가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니까 100억, 100억, 100억이 붙어 있어서 이게 다 무너져간 아파트가.
100억, 100억, 100억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도 100억, 옆집도 100억. 그럼 그 세 집만 합치면 300억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눈에 볼 게 아니라 입지와 땅을 가진 대지 지분과 미래 가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벼슬이다. 그 말이 다시 한번 공감이 되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976년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30평, 지금 우리가 전용 8사라고 하는 고개 9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분양가가. 물론 그때 900만 원은 지금하고 한참 다르고 당시에 하급 공무원의 29년치 연봉이기는 했는데 그럼 지금 29년치 연봉 모은다고 살 수 있나 봤더니 74억이래요.
지금은 한 100년 모아도 안 될까요?
아이고 현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현장에 지금 고덕도 임장 가보셨다고 네네. 하고 여러 동네를 가보셨을 텐데 현장 분위기 좀 종합해볼까요?
일단 뭐 잠실 먼저 들러섰는데요. 압구정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니까 좀 빼고 잠실에 가니까 일단 셔터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9월에 휴가 갔나? 라고 했더니 합동 단속이 나와가지고 일단 셔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번 9.7 대책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관리 좀 해야 되겠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속이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부동산 셔터 문을 닫으면 일단 거래량이 한시적으로는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효과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분위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수도권 지역 경기 인천은 공공택지들 분양 뭐 LH 집적 시행에서 물량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과연 핵심 지역들 한강 벨트 지역에 유유부지나 관공서 부지가 몇 개도 없고 공공 임대 아파트 재건축하는 건 강서구나 저기 노원구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동구에 이제 어제 강동구 갔었는데 마침 비가 와 가지고 이제 비를 쫄딱 맞았는데 일단 고덕 그라시움이 전용 84가 25억 4천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요?
네.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로얄동 로얄층이 22억 23억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이게 이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작년에는 뭐 18억, 17억대였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떤 분들이 사고 있고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일단 중심지 송파구나 강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이나 이쪽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분들. 송파구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아, 송파구는 지금 뭐 잠실 엘스가 34억 35억 하니까
아, 송파구 안 가도 부담스러운데요.
네. 네. 차라리 강동구라도 가자. 주거 인프라가 좋고 나중에 지하철 9호선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고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가고 남는 돈으로 자녀들 좀 도와주고 내 노후 자금도 쓰고 고덕도 신축 아파트들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쾌적하고 편한 데나 그냥 살련다 하시는 분들이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압구정 아파트 쥐고 있다가 지금 한 15년 20년 걸릴 텐데 90 넘어서 재건축되면 결국 자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좀 편리하게 신축 아파트 사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와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지금 막 올라가는 지역하고는 또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시장이 양극화되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값이 많이 올랐다 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돼서 부동산 대책은 끝이 없을 것이다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네.
원래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한이 9월에 끝나잖아요.
끝나죠.
연장되지 네. 않을까요 요거?
당연히 연장되지 않을까요? 연장 안 하면 이게 서울시가 뭐 제가 서울시라도 당연히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입주 물량이 부족해 핵심 지역은 정부가 구출 대책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은 괜찮겠으나 분양 물량들도 늘어나고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은 아닐 것 같아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됐다 그냥 풀어버린다? 완전 어게인 2월 3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대 적용하면 확대 적용했지 풀어주진 않는데 일단 서울시가 확대 적용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규제 지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울의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지역들. 왜 그러냐면 최근 그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네.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이상, 그 투기 과열 지구는 1.5배 이상이 되면 지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 이제 정략적인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은 0.2%. 그런데 성동구의 아파트 상승률은 6.2%.
6.2요?
31배.
와.
이게 1.3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31배나 되고 마포는 23.9배, 24배 정도고.
그러면 뭐 조건은 다 갖췄네요.
다 갖췄죠. 앞서서 네. 말한 분당도 22.5배니까 이들 지역들은 아마 조만간에 저는 추석 전에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추석이 중요한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9월 들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강동구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9월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이거를 정부가 용인하기에는 이게 추석 지나면 이제 고개 들고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번 꾹 한번 눌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실수요자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우리 조은아님이 아주 신박하고 프레쉬한 질문을 하나 주시는데 김인만 소장님 하루에 몇 보나 걸으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 몇 보 걷냐고요? 네. 한 15,000에서 2만 보 정도.
아
걷겠습니다.
역시 많이 돌아다니시는구나. 네. 근데 요즘에 그 전세 대출도 많이 안 해주고
네.
전세도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 총액이 연간 17조 원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5년 사이에 한 3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월세 시대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2022년 이후에 올해 7월까지 오피스텔 월세 총액 증가율이 80%, 빌라는 66% 증가했습니다. 아파트는 47%니까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의 월세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앞서서 말한 이제 총액도 월세 총액도 5년 새 2.6배 정도 증가했고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16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요. 전세 사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생기잖아요. 심리적인 불안한 마음도 있고 허그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보증보험 반환, 보증 가입 조건도 더 하향 조정하고 퇴거 자금 대출 1억으로 축소하고 최근에는 또 97 대책으로 1주택자들 전세 대출 2억까지 네. 계속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전세 대출을 좀 억제하는 전세 대출 너무 많이 풀어주니까 이게 사기도 생기고 집값도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전세 대출은 좀 억제해야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니까 앞으로 월세 전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월세 시대로 진입을 했구나. 여기서 우리가 자금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주거 계획도 다시 한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들으시고 우리 박혜인님은 야,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 원앤온리님은 유튜브로 아니 100억 원이요? 미쳤다. 유동성이 장난 아니군요 하셨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광희의 돈,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다 합쳐서 4,3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GDP가 2,000조 원이니까 네. 그거 두 배하고도 넘는 돈이 풀려 있으니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올 테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겠죠. 야, 이게 돈이 온 세상을 적셔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가 될 텐데
네.
한국은행도 미국이 금리 내리고 나면 약간 마음이 편해지니까 금리 내릴 수 있잖아요.
내리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아파트 값보다 상업용 부동산에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대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요새 되게 어렵지 않아요?
상업용 부동산 어렵죠. 지금 모든 돈이 이제 한강벨트 아파트로 빨아들이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는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얘기 들어보게 되면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를 못 냅니다.
그렇죠. 금리가 아니, 높으니까.
그러니까 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높은데 아무리 그래도 월세 받아서 이게 이자 정도는 내줘야 우리가 버틸 여력이 되는데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이게 쉽지 않고 투자 금액이 너무 커요. 이게 뭐 이게 1, 2억이 아니라 뭐 수십억 단위, 수백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금리 인하가 좀 단행이 되고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면 충분히 대출 이자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7월 전국 상업용 빌딩 거래량도 전월 대비 9.1%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와는 달라요. 아파트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옆집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집도 올라가는데 상업용 빌딩이나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옆에 건물 옆에 점포가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성이 적용이 되기 네. 때문에 분석이 꼼꼼하게 들어가야 돼요. 논리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옆집이 높게 거래가 됐다고 해서 옆에 가게를 따라가지 말고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발품 손품 많이 파셔서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아파트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되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또 좀 시간을 마련해서 네.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옆에 게 잘 된다고 같이 잘 되는 우산 효과라는 거. 네. 우산 안에 같이 들어가는 그 효과 없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 김대섭 님이 아니 소장님 우산 효과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대책으로 이 노도강 그쪽에 신축도 괜찮아질까요? 이런 의견 주시는데 요 어떻게 답을 좀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한강벨트 기준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뭐 서울의 노도강 같은 경우도 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도 아니고 결국에는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따라서 어느 정도 키는 맞추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극화기 때문에 저는 시차를 두고 노도강 지역들도 뭐 신축 아파트들은 충분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올라가 있네 뭐 이러는 거지 우리가 내년에 꼭 올라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한다면 SH공사가 직접 이제 운영을 해서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70% 내리는 게 있고요. 민간 지원, 공공이 지원해서 민간이 임대하는 85%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지금 정부 정책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요?
서울시는 빨리빨리 하자. 네. 청년들을 위해서 좀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가자는 입장이고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허그는 잠깐 안정성을 좀 더 검토해야지 기준점도 올리고 이게 민간 지원 임대 감정 평가 방식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출이 안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청년 주택들이 다 짓고도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해서 1,800가구가 빈집으로 비어있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운데요.
아깝죠. 네. 그래서 서울시하고 또 이게 정부 허그도 머리를 좀 맞대고 뭔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각자 입장에서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극한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집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짓고 나서도 모집 공급 못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전세 사기 워낙 많고 하니까 찬찬히 보자. 정부 입장도 일리가 있고.
네.
아, 지어놓은 집이 놀잖아요. 아까워요. 이게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또 앞으로 진전 상황들 차분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은자님께서 소장님 내일도 보라해 주세요 하트 하셨는데 암녀 오고 말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쉬워랑 정미환님 아쉬움이 가시지 않을 때쯤 돌아올게요. 지방에 준공한 지 2년 됐는데 분양 안 하고 아깝다 김금림님 맞아요. 요건 대책이 좀 있어야겠네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오겠습니다. 모두 빗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